같이 기도하고 말씀 조금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한두 마디 해석하며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심을 아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무지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주일 오후 예배에도 또 이곳에 모여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곳에 참여치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님 함께하는 자들이나 이 이후에라도 말씀에 대한 흥미와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앉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짧은 본문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자, 7절 보십시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러나 대라는 말, 그러나 옛날 영어 성경에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부터 11절 이 짧은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몇 가지 교훈 한 세 가지쯤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라는 말이죠. 만물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2000년 전인데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들 사도 시대에 사도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 초대의 성도들은 종말 의식을 가졌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가져야 될지 진짜 종말의 종말에 대한 의식이 말세에 대한 의식이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세 지말의 의식이 얼마나 있어야 될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리하시는 정리정돈하는 게 심판입니다.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4천년경에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후 4천년이 지난 때 주 예수께서 오셨고 신약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의 문자적 연대 계산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 그런 역사 기록도 없지만은 현재 고고학적인 기록은 주전 4천년 넘어가는 기록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전 한 2000년쯤의 기록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그런 토판들이 예, 그런 발견이 되고 그 당시의 문명 문화를 볼 수 있는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전 4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후에 주전 4000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이니까 그 가운데 주전 2000년경에 유명한 인물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활동했고 그리고 주전 1000년쯤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1000년 단위로 일하시는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여하튼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 또 주전 1000년경 다윗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2000년이 또 흘러서 지금은 인류 역사 6천년의 시간이 지났다. 6천년, 6천년이 짧습니까? 6천년이 너무 짧고 인류가 몇만 년, 몇십만 년 그렇게 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야 우리가 시원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6천년도 굉장히 지루한 역사인데 빨리 끝나고 종말이 오고 정리정돈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목표잖아요. 너무 오래 몇만 년 몇십만 년 끌 일인가 싶습니다. 역사 인류의 역사 기록이 그렇게 길지도 않다고 제가 말했지만은 그리고 그러니까 여튼 6천년 주후 주전 그렇게 됐는데 500년쯤에 주후 500년쯤에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주 그를 우리가 주 예수님 때로부터 사도시대로부터 한 500년까지는 그것을 올드 캐톨릭 철치라고 그럽니다. 예, 그것은 캐톨릭 철치이긴 하지만은 그 아직 부패되기가 좀 전에 500년 때까지는 그렇다고 대략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500년부터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를 우리가 중세 천년 그렇게 하고 매우 몹시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천주교회가 물론 그렇습니다. 부패했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주후 천년경에는 어떤 유명한 인물이 있을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어떤 신학자들이 더러 있긴 있지만은 안쌤 같은 사람이 천년대 인물이긴 하지만은 그분이 교회사를 대표할 만한 인물 같지는 않아서 우리가 언급할 것이 없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여튼 500년, 천년이 아니고 500년쯤에 교회가 부패하고 그것이 천년 지속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나서 2000년대 우리가 기원 후 2024년 이렇게 연도를 쓰니까 1900년 때는 우리가 아주 참 계속 1900, 1900 그러다 2000년 하면 참 어색할 것 같았는데 어느덧 2000년이 됐고 2000년도 24년이 훌쩍 지나서 2024년이 되니까 와, 세월도 빠르긴 하지만 신기하게 벌써 200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신 때가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종말이라고 마지막이라고 말한 사도시대로 보면 2000년이 지나서 진짜 말하자면 천년 단위로 생각한다면 하루가 천년 같으면 6일이 지나고 6천년이 지나고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이 오듯이 6천년 세월이 지나고 이제 2000년이 지나고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듯하게 느껴지는 연대 계산만 생각하면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말할 것은 없고 잘못하면 큰 잘못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략적으로 주님이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2029년에 세계의 종말이 오느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을 믿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것은 2000년대하고 3000년 마치기 전에 그것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제 6일이 지나고 7일째 들어가는 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 종말의 끝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여하튼 사도시대는 이미 2000년 전이지만은 종말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웠다. 가까웠다. 사도들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불평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또 그래 멸망하고 하는 그런 모든 구약의 역사의 내용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럼 사도시대의 사람들은 말세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4천년이 지나고 말세가 왔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말세다. 그랬는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2000년의 세월이 또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우리의 시대에 생각하면 얼마나 더 말세입니까? 말세가 2000년대 벌써 사도시대의 말세가 시작됐다고 본다면 진짜 말세의 끝자락에 왔구나. 2000년이 지금 끝나가는, 아니 2000년이 넘어서 버렸으니까 2024년이니까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종말이 겪고 오고야 말 것이다. 올 듯 올 듯 하죠. 세계 정세를 보면 지금 푸틴이 자꾸 핵을 가지고 언급하면서 만지작거리고, 북한의 김정은도 이판 사판 죽게 생겼으니까 북한이 몹시 어렵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근사한 빌딩은 평양에다가 고층 빌딩을 세워놨지만 전기가 없어가지고 돌지 않으면 그 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딱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겨울에 난방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통 걱정이 많이 되죠. 그렇게 그런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하면 과한지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엉망일 것 같다. 예.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위해서 보면, 예, 남한은 밤에도 불이 환하지만 북한은 암흑천지입니다. 캄캄합니다. 전기가 없다는 것이죠. 전기를 돌릴 수 없다는 거죠. 평양까지도 그렇게 되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그들이 자유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성토를 하죠. 거기다가 남한 물결은 계속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남한이 엄청 잘 사는 것은 북한이 아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전쟁을 해도 별로 이길 승산은 없지만 핵이 있으니까 이판 사판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내가 끝판을 낸다고 핵 장난을 할 법도 하죠.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은 중동이 화약고니까 중동에서 계속 저렇게 만지작거리고, 예, 그 이슬람 세력들과 이스라엘의 갈등 속에서 뭔가가 터질 듯하고, 그리고 또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건드리면서, 우크라이나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크라이나를 만일 그렇게 해서 지배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차례는 그 옆에 있는 폴란드를 비롯한 그런 국가들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긴장하고 엄청 우리 K의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엄청 많이 구입해서, 왜 구입합니까? 겁이 나니까 구입하는 거죠. 전쟁이 나면 우리가 한판 우리도 대비하겠다. 그리고 군비를 증강시키고 또 전혀 군인들도 없었는데 군인들을 다 소집하고 또 훈련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전쟁이 일어나기는 나겠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지역도 성경의 예언은 유프라테스 강이니까 중동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중동 다음으로 위험한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유력한 그런 지식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외면치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종말이 온다면 그리고 그것은 3차 세계대전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세계 정세를 보면, 예, 그것은 저 중동이든지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것이 확전이 되면 핵전쟁으로 만일 발전한다면 푸틴이 재래식으로 잘 이기지 못하고 미국이 계속 무기를 공급해 주어서 또 EU가 유럽연합이 무기를 공급해 주어서 도무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언젠가는 화가 나면 핵도 쓸지 모르겠다. 핵을 쓰면 그때는 금방 3차 세계전이 하루아침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핵을 쓰면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맞고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EU가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차례는 우크라이나 다음은 EU의 다른 나라들일 것이니까 EU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의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핵을 쓰지 말라. 핵을 쓰면 우리도 핵이 있다. 핵을 가진 프랑스나 영국이나 또 이탈리아도 있는지 핵을 가진 나라들이 단합해서 대응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도 거기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3차 세계는 핵전쟁이 3차 세계대전입니다. 핵을 쓰면 그때는 또 세계는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또 북한도 지금 어차피 러시아 편이 돼서 엄청난 100만 발인지 얼마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엄청난 그런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질 것입니다. 두 진영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것은 3차 세계대전으로 그리고 그 진영 또 배후에는 지금 이슬람이 관계되어 있죠. 이슬람도 두 파가 있으니까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지금 갈등하고 있으니까 묘하게 어떻게 혼합될지는 몰라도 수니파 시아파의 갈등과 더불어 복잡하게 얽혀서 3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말이 여하튼 가깝다는 의식은 가져야 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사도시대에 이미 종말의식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종말이라는 말이죠. 아이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이들아. 사도 요한이 나이가 좀 많겠지만 80 정도 되는 노인인지 몰라도 우리 교인들을 보고 아이들아 그래 부르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에 종말 징조에 대한 예언 10가지의 종말 징조를 언급하면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역사상 더러 이런 이단들이 아주 이단들이 드러났는데 초대교회부터 사실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고 지금이 종말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이름으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이 일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시대에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2000년 지금 신약교회 시대는 종말을 살고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2024년이 되고 있는 이 시점은 종말 중에서도 진짜 끝자락에 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아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의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이단종파적인 의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식입니다. 종말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3차 세계대전이 우리 때에 아마 2020년 말에 혹은 30년쯤에 한반도에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대비해야겠다. 그런데 대비를 안 하고 저는 은퇴하면 내일 모레라도 파주로 가려고 저 북한 쪽으로 가깝게 집을 사놓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긴 하는데 그런데 집을 거기가 싸니까 샀지 그렇지 않고 또 너무 교회랑 가까이 있으면은 후임자에게 부담 주니까 그래서 좀 뚝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샀지 사기는 했지만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러나 뭐 전쟁이 한반도 전쟁 난다면 파주에 있든지 아니면 수원 쪽으로 좀 밑으로 내려간다고 더 안전하겠습니까? 요새는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어요. 포를 쏘면 다 하고 미사일은 온 전체 한반도 전체를 다 관영으로 하고 요새는 미사일을 쏘면 어디든지 다 가지 뭐 옛날 폭탄처럼 꽝 쏘면은 겨우 휴전선에서 파주쯤 와서 꽝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이 아니니까 지금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안전하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런데 맞아서 죽는 거 하나도 겁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는 주님 바로 믿다가 믿음으로 바로 살다가 또 내일 죽더라도 오늘 열심히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이 서버가 이 유튜브가 그 계정이 좀 오류가 자꾸 생겨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거를 예신앙 이 채널을 하나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계속 많은 시간 씨름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던데 어떻게 어제는 잘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쁘게 안 돼서 이제 예신앙 채널 2를 다시 올려가지고 거기에 실시간 올리는 기능이 있는데 올리는 거를 하루 걸려서 열리는 순간 옛날의 채널이 다시 업로드가 되는 사인이 떴어요. 신기하다. 계속 안 됐는데 왜 이게 또 지금 되나? 그럼 그게 되면 예신앙 이해할 거 없이 원래 우리 채널을 사용해야지 좋지. 거긴 이미 다 올려져 있고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바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하튼 믿음으로 잘 살다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종말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이 가깝고 또 주님의 재림 직전에 큰 징조인 두 가지 징조, 배교는 이미 이루어졌고 배교의 징조,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독재자의 출현, 그것도 별로 그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독재자는, 그 온 세계의 독재자들은 지금 공산주의 독재자가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그리고 이슬람 독재자도 물론 그는 대단한 독재자들이니까 이슬람권과 공산주의가 힘을 합치면은 푸틴과 시진핑이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름을 거론해서 당신 독재자다. 독재자죠. 엄청난 독재자인데 푸틴이나 시진핑 또 그리고 저 이란이나 이런 데서의 그런 독재자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완전히 독재자들입니다. 대단한 그런 독재자들이 힘을 합치면은 성경이 말씀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3차 세계대전 유프라테스 강에 전쟁이 2억 명의 군사가 동원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런 교훈이 첫 번째 그가 준 사도 베드로가 준 교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것은 세상 일들과 육신의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일 때문에 너무 정신이 팔려도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합니다. 성경 접어놓고 예배 좀 뒤로 밀어놓고 오늘 일이 바쁘다고 또 너무 쾌락에 빠져도 놀기 바쁘고 요새 좋은데 내가 돈도 있고 차도 하나 뽑았겠다. 또 어디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은 데 다닐 데가 많은데 한국에도 돈만 있고 건강만 하면은 돌아다닐 데가 많고 먹을 데도 많고 먹는 거 검색을 해도 맛집들도 천지고 놀 수 있고 돈이 없는 거지 돈만 있으면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빠지면 그것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그런 세상 일에 빠지지 말고 육신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깨어 성경 몇 장 읽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성경도 읽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도 올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기를 힘쓰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불평 원망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고 또 세상에 너무 빠져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에 또 모든 불평 불만이 꽉 차가지고 늘 불평 불만하고 기쁨은 하나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 사는 이것이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잠든 영적으로 잠든 삶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둘째로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원문에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음이니라 덮음이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두 번째로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기 보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 진실한 심령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성결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내가 당신 사랑해요.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 욕망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적으로 에로스라고 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육체의 욕망을 표현하는 사랑, 그건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랑이라는 용어고 성경에서 말한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고상한 거룩한 죄 육체의 욕망의 그런 표현이 아닌 정말 참 사랑한다면 오히려 절제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그런 거룩한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또 모든 하나님의 일에 적대적인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믿는 이들이 외로이 주의 길을 걷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를 위하고 참된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이고 그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명령, 사랑하거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여기에 반복한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잠언 10장 12절에 이미 말씀한 바이죠. 주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던가요? 수건을 허리에 걸치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것은 세족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 그것은 죄의 용서를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다. 사랑은 용서가 전제되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이 믿고 남이 나한테 범한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용서를 전제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친히 세수의 대야에 물 대야에 물을 담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세족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도 죄를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실천하도록 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상대의 허물과 부족을 덮는다. 상대의 허물과 부족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용서함으로써 용서의 근거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셋째로 9절 10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성경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의 원망이라고 표현한 원망, 원망도 많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원망보다 또 많이 쓰는 말은 불평이라는 말입니다. 예. 전부 원망을 저는 불평이라는 말로 다 고쳐서 번역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원망, 불평. 예, 불평. 영어로는 머머링, 중얼중얼 투덜투덜 되는 머머링 혹은 컴플레인, 컴플레인이라는 말 많이 쓰죠. 저는 컴플레인한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고 저렇고 말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불평하는 거죠. 말에 대해서 예, 아 그렇군요. 이해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예, 말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예, 말을 투덜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걸 불평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얘기하면 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혹은 조금 예, 이해가 안 되면 조용하게 겸손하게 제 생각은요 하고 이렇게 잘 말을 좀 예, 말씀을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할지 몰라도 말하면 예, 부모가 한 말 하면 두 말 세 말 하고 또 이 말 하면 항상 투덜대고 불평하고 그건 좋지 않은 인격의 모습입니다. 예, 좋은 인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응하고 예, 온유와 겸손은 잘 그것을 순응하는 모습이죠. 불평하지 않고 서로 불평하지 않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불평하지 말라. 서로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그 말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접하는 것은 서로를 마음으로나 말로 너그럽게 대하고 상대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방문하거나 말과 물질로 돕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대접하는 것은 받을 것을 예상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고 하는, 세상에서는 그러죠.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그러죠.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도 있다고 하죠. 그러나 성도들의 선행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베푸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도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병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우라. 성경은 그렇게 교훈, 주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계산적이지 않게 대접하는 자는 상대가 자신을 위하지 않을 때라도 크게 마음이 상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내가 선을 행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됐습니다. 내가 살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몰라주고 그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는 것 같다, 속상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계산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란 말이죠.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재능과 나의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 여건을, 좋은 부모님도 주시고 또 좋은 머리도 주시고 또 좋은 건강도 주시고 또 좋은 직장도 주시고 또 학교도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학교 잘 다닌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하나님만 자랑하고, 나는 청지기인 줄 알고, 청지기가 뭡니까? 맡은, 예, 청지기는 우리가 요새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매니저, 관리인들 어디에나 다 매니저가 있잖아요. 매니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너는 따로 있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합니다. 관리인입니다. 예, 제너럴 매니저, 매니저 중에도 급이 있어서 높은 매니저는 아주, 예, 그런, 예, 그런 뭐예요? 고급 인력들이죠. 큰 회사의 제너럴 매니저가 되면은 봉급도 아마 1억 이상들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런 매니저는, 그러나 매니저는 오너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회장님, 그런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식이나 모든 것을 50% 이상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인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매니저는 그 밑에서 각 분야의 일을 맡기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매니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또 물질과 가정과 모든 환경 여건과 자유 대한민국까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지금 뭐 봉급을 몇 배 올렸다고 하는데 보니까 몇 배 올린 게 우리 돈으로 몇만 원인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신문에 나 뭐 읽어도 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형편없더라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우리 남한이 잘 사는 건 다 잘 알지만은 남한이 받는 일반의 봉급자들의 봉급을 보고 다 놀란다고 그러죠. 놀라서 쓰러질 지경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죠. 북한의 살기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한 것밖에 없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즐거이 봉사하며 섬기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모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죠.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말을 잘하는지, 저는 말을 참 못해서 목사에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근데 다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 말 하기가 쑥스럽지만은 진작 깨달았으면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처음에는 목사가 되면은 목사님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는 목사가 된다 생각하면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매일 11번 설교한다고 못하는 설교만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진짜 말 잘하더군요. 원고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감동적이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나서서 막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 힘 안 주시면 금방 다 아픈데요. 예? 아파가지고 힘이 날 때는 펄쩍펄쩍 뛰지만은 아니 아프면은 젊은이도 그렇고 나이든 분들은 뭐 더 그렇고 예, 힘이 없으면은 아이고 내가 죽으면 그래서 노인들은 유언을 많이 하잖아요. 예, 요즘도 아마 절기 되면 다 가족들 모일 때 유언하는 노인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이렇고 저러고 다 유언해도 그러고 나서도 한참 오래 살기도 하시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요. 그런데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좀 사는 거고 하나님이 힘을 거두시면은 죽어요. 죽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거두셔서 이제 오겠느냐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됐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천국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때 싫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 내가 그 나라를 좋아하오니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내가 처음부터 많았사오니 불러주신다면 감사히 제가 가겠습니다. 다 준비됐으니까 주님 부르시면 제가 갑니다. 그리고 꼴깍하고 탁 주님의 품에 가면 최고죠. 그것이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힘주셔서 살다가 주님이 힘주셔서 일 좀 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 하고 주님께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우엉토록 있느니라. 영광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고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되고 또 힘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힘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힘 없어요. 내가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건강 안 하는 자신한다 그러더니 몸 아프니까 금방 죽어가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는 걸 더러 경험하죠. 한 번씩은 다. 그래서 아파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아픈 것도 요새는 제가 잘 안 아파요. 또 이러다가 또 아플지 모르겠어요. 안 아픈다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아팠는데 요즘은 안 아픈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 아픈 거는 제가 아프면은 강단을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예, 장로님이 너무 바쁘니까 예, 김장로님 와서 설교 새벽기도 설교했어요. 그러면은 죽으라는 말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안 아프게 하고 넌 아직도 조금 해 후임자 나타나기 전까지 내가 조금 하고 있어 조금만 더 있어봐 그러면 내가 고칠 테니까 그러고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세 가지. 오늘 첫째, 세상의 종말이 가까움을 깨닫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라. 옳지요. 정신을 차려서 종말 의식을 좀 갖고 야, 주님 제 이름이 가깝다고 그래 가깝다고 그래 3차 세계대전이 언제나 겁을 내라는 게 아니라 전쟁 난다 겁 주는 게 아니고 겁은 우리가 좀 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면 일어나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일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언되어 있으니까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언제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 나서 죽어서 천국 갈지 아니면 피하고 주님의 일 좀 하다가 천국 갈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너무 세상에 빠지지 말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일에도 너무 빠지지 말고 일에 너무 채여서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쾌락에 빠지는 것은 도말할 것도 없이 그건 범죄하는 일이고 그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늘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계명 순종하며 살고 오늘도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아, 주일날이니까 오늘은 성경 그래도 예, 요새 자꾸 목사가 설교가 길어져서 오늘도 간단하게 한다고 해놓고 또 길어지는데 그래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하니까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근신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다. 둘째,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사랑을 식어지지 않도록.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린다고 했으니까 남의 부족과의 연약을 용서하면서 그래야 사랑한다고 그랬죠. 서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상대가 저 원수 같은 사람 그렇게 하면 사랑이 안 돼요. 그 원수 같은 잘못된 것들을 많이 용서를 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해야 사랑이 가능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가 다 그렇게 돼.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 관계, 교우 관계도 그렇고 친척들과의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친지들과의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새 계명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얼굴이 좀 뜨뜻하게 될 것입니다. 예, 별로 사랑을 못하다가 천국에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천국에서 봤어. 어떻게 하지? 내가 세상에서 별로 사랑하지 않고 너 미움만 가득했는데 천국 와서 딱 서로 마주치면 너도 천국 왔냐? 너도 천국 왔어? 예수님 믿긴 믿었구나. 너도 천국 왔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어떻게 미안하다. 그리고 얼굴이 좀 뜨뜻해지겠죠. 그러지 않도록 땅 위에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 예수님 믿는 형제들, 자매들은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허물을 덮고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다가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서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불평 투덜투덜 대지 말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신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는 우리들은 각각 매니저들입니다. 매니저들이니까 각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내 거니까 아까워서 난 왜 내 거 다 뺏어가 그러고 불평이 생기는 거지. 내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든지 옆에 친구가 좀 쓰든지 형제가 쓰든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그게 그거지.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시간도 물질도 또 우리의 재능도 건강도 모든 것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럴 힘이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어떤 데는 내가 건강이 여의치 않고 내가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내가 그래서 그렇지. 내가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건강이 있다면 건강을 또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혹 있다면 누구든지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리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대접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 의식을 주시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살라고 교훈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교훈했는데 너무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허물과 부족을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고 교훈했사오니 오늘 짧은 본문에 귀한 세 가지의 교훈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